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올림픽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며 그는 분명히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미국 대표단은 갈 것이라면서 공중보건 지침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대표단을 이끌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마지막으로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가장 최근 올림픽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부인 캐런 펜스 여사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딸인 이방카 트럼프도 함께 방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지지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의 목표는 일어난 일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연방 정부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연방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방재난관리청과 연방수사국, 노동부 직업안전위생관리국 등의 인력이 현지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고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 지속적인 수색과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자원이 차출돼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사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일 현재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무장조직인 이슬람 국가와 싸우는 미국 동맹국들의 IS에 대한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반 IS 글로벌 연대회의에 참석해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 잔존 세력이 심각하게 약화됐지만 여전히 대규모 공격을 열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우리는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다준 군사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안정화 목표에도 굳은 결의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후퇴했지만 패배하진 않았다며 이 지역이 국제테러의 중심지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영내 파트너들과 계속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지 디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우리는 연대로서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IS 관련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블링컨 장관과 마이오 장관 등 각국 대표단과 옌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 등 5개 기구 대표 등 총 83개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과 주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미 연방무역위원회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이날 승인했습니다. 보조부 판사는 FTC가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부 판사는 다만 FTC가 30일 안에 수정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임 중 광범위한 부패 의혹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며 법정을 모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주마 전 대통령에게 5일 안에 고향인 콰줄루나탈루주의 은칼릴라 경찰서나 요하네스버그 경찰서로 자진 출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주마 전 대통령이 5일 안에 경찰서로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남아공 경찰이 3일 안에 주마 전 대통령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월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대해 부패조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명령했지만 주마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채 조사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부패조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레이먼드 존도 헌재 부소장은 당시 주마 전 대통령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자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조사위가 헌재에 주마 씨에 대해 실형을 부과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아직 6월의 끝자락인데 세계 곳곳에서는 한여름 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름에 더위라는 말이 무색했던 러시아 모스크바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올라 120년 만에 최고 더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또 태평양을 맞이하고 있는 미국 북서부 연안과 캐나다 일부 지역도 40도를 넘는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낮 최고 기온 42도를 넘었던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28일엔 46도를 웃돌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평소 6월의 기온이 25도 안팎이었던 지역입니다. 이 뜨거운 햇살에 물이 마르고 강바닥이 드러나고 갈라지는 이 찜통 더위는 열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기 중에 고기압이 정체하거나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가마솥 형태로 열이 쌓이는 걸 말하죠. 과학자들은 이 지구 온난화가 바로 이 열돔 현상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알도 익혀버린다는 폭염에 더욱 건조해진 대기는 불이 날 가능성도 높입니다. 실제로 전기 공급이 끊어진 곳도 있고요. 평소 냉방시설이 필요 없던 지역이라 냉방장치가 아예 없는 가정은 더위를 피해서 집을 탈출할 정도인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수였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시민들의 쉼터로 개방됐고요. 수영장과 영화관, 쇼핑몰 등도 인원 제한을 풀어서 숨막히는 더위에 피난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대해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6월 30일 수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고 새벽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 기온은 전날보다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주요 도시의 기온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평양 아침 최저 2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는 아침 최저 20도에서 낮 최고 25도, 개성은 아침 최저 20도에서 낮 최고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자, 원산 아침 최저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25도 기록하겠고요. 함흥은 아침 최저 19도에서 낮 최고 기온 24도, 청진은 아침 최저 기온 18도에서 낮 최고 기온 2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자, 해상 기온 보겠습니다. 동해에 구름 많겠습니다. 서해도 구름이 많겠는데요. 자,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중동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을 받은 미군은 재반격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주요 20개국 G20 외무장관 회의가 이탈리아에서 이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만든 코로나 백신의 효능이 몇 년이나 지속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있었군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란 등 최근에 중동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네, 최근 중동 지형에 새로운 판도가 그려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이 두 앙숙 국가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중동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달 중순에 나프탈리 베네트 신임 총리가 이끄는 연립 정부가 출범했고요. 이란도 지난주에 실시한 대선에서 에브라임 라이시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강경 보수주의자들로 양국의 강대강 대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워싱턴에 방문했군요.
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에게 내 눈앞에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견고한 지지도 다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리블린 대통령이 이제 곧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7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초에 퇴임합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 의회는 이달 초에 이 투표를 통해서 아이작 헤르조그 전 노동당 대표를 선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인 국가 원수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곧 퇴임하는 리블린 대통령에게 한 말은 나프탈리 베네트 신임 내각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네, 자, 두 사람의 회담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라크와 시리아 접경,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작전 명령을 내린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27일 저녁에 이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친이란 민병대 시설 세 곳에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공습 표적으로 삼은 목표물들은 이라크에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에 책임이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설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은 미국 헌법 2조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공습을 지시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헌법은 이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 선포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 종종 법 해석을 둘러싸고 충돌하기도 합니다.
네. 자, 리블린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리블린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선언한 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백악관에 위대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할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자,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신임 총리와도 만날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베네트 총리와 조만간 백악관에서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BOA의 질문에 대해서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럴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전 이스라엘 총리는 유대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자, 바이든 행정부와 베네트 이스라엘 정부 간의 관계는 어떨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새로 출범한 두 정부 모두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각에서는 현 이스라엘 내각이 너무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당파적 접근이 어려워서 네타냐후 정부 때보다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럼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핵무기를 억제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란 핵합의가 중동의 안정을 가져올 거라면서 현재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원 추진을 막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양국의 좋은 관계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라크와 시리아 접경지대에서는 미군과 친이란 민병대 간에 이틀째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고요?
네, 27일 저녁 미군의 친이란 민병대 공습에 이어서 28일 밤 시리아 주둔 미군 기지가 여러 발의 로켓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미군은 자위권을 행사해서 대포대 사격으로 대응했다고 국제연합군 대변인인 웨인 마루토 미군 소령이 밝혔습니다. 로켓 공격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고요. 다른 피해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마루토 소령은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자,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시작됐군요.
네, 29일과 30일 이틀 일정으로 이탈리아 마테라에서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들이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후변화, 또 식량 안보 등입니다.
자, 이 G20 외교장관들이 이렇게 직접 대면 회의를 하는 게 얼마 만인가요?
네, 2년 만입니다. G20 외교장관들은 지난 2019년 11월에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회담을 끝으로 대면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G20 외교장관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사태로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하고 있죠.
네, 블링컨 장관은 지난주에 유럽 숨바꼭질에 올라서 독일, 프랑스 등을 거쳐서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9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제협력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코로나 백신 공유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더 많은 백신이 더 많은 곳에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각적인 협력이야말로 이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멈출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도 이 대규모 백신 공유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5억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 90여 개 중저소득 국가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후 문제도 비중있게 다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국 외교장관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블링컨 장관은 장관들에게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에 대한 다짐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거라고 국무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국제적 합의로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눈여겨볼 만한 의제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달 초에 G7 재무장관들이 도출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합의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와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회복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각국 장관들은 또 인권, 남녀 평등, 젊은이들에 대한 기회 제공,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경제개발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이 각국 장관들이 개별 회담을 통해서 자국의 주요 현안을 다루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가 껄끄럽지 않습니까? 자, 일정 중에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 간의 별도 회담도 어떻게 있습니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대면 회담은 없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대신에 최종문 제2차관이 참석합니다.
네. 자, 그럼 G20 외교장관 회의를 끝으로 이 블링컨 장관의 유럽 순방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0일 G20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후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난 22일에 유럽 순방길에 나선 블링컨 장관은 그동안 독일에서 열린 리비아 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양국 관계와 국제 현안을 논의했고요. 28일에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하고 또 교황청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사가 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능에 관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면역학자인 알리 엘레베디 박사가 주도한 연구진이 최근에 과학전문지인 네이처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연구 결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효능이 몇 년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코로나 방역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이른바 mRNA 백신을 맞은 사람들 대부분이 장기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화이자와 모더나가 만든 코로나 백신이 바로 이 mRNA 백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백신 접종을 마친 41명을 선정해서 이 가운데 14명의 림프샘내 표본을 채취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표본 안에서 면역 효과 지속에 중요한 배중심을 살펴봤는데요. mRNA 백신이 활성화한 배중심은 여러 달이 지나도 여전히 지속하고 대부분의 경우 많이 줄어들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 백신의 효과가 오래 간다면 이른바 이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mRNA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형태로 진화하지 않는 한 부스터샷, 그러니까 이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코로나 감염에서 회복한 사람이 mRNA 백신을 맞으면 평생 면역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이 사람에 따라서 평생 면역력이 생길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연구진은 이 백신의 예방 효과를 비껴가는 변이 바이러스가 없다면 이론상으로는 평생 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면역이 약한 사람, 또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먹는 사람들은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회사가 만든 코로나 백신으로 존슨 앤드 존슨이 만든 백신도 있죠.
네, 존슨 앤드 존슨 자회사인 얀센이 만든 백신인데요. 얀센 백신은 이번 연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mRNA 계열 백신보다는 얀센 백신의 면역 반응이 덜 지속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영국이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에 관한 소식도 있군요.
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 접종하면 면역 효과가 더 강해지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백신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이 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건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두 번 맞아야 하는데 한 차례 더 부스터샷을 받을 경우에 면역 반응이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유력 인터넷 사회 연결망 업체 페이스북이 독점 행위를 한다는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정부 당국의 대형 기술 기업 규제 노력에 제동이 걸린 건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성전환자가 성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법정 다툼에서 이겼습니다. 이어서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관한 정보당국이 공개한 보고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진행됐군요.
네,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28일 페이스북이 개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졌다고 볼만한 근거를 원고 측이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기각 결정문을 공개했는데요. 이 판결 이후 페이스북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경쟁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겁니다. 작년 12월에 소장이 접수됐는데요. 원고는 연방정부와 지역당국들입니다. 공정거래감독주무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소송을 주도했는데요. 이어서 48개 주정부의 법무장관들이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들을 연방법원이 병합심리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법원은 정부 당국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원고 측이 제시한 독점의 판단 근거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보스버그 판사는 지적했는데요. 실제 시장 점유율 통계 같은 구체적 숫자도 없고 페이스북이 시장을 지배할 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2012년 인스타그램 민수 조치와 2014년 왓츠의 민수 등을 무효화해달라는 주정부들의 요청도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법원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우선 당국의 입장에서는요, 대형 기술기업 규제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주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광고 시장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구축하고 이 개인정보 등을 활용한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을 통제하려고 관계 당국과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이번에 들어준 겁니다.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대형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연방 법무부가 낸 반독점 소송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소송보다 두 달 앞선 작년 10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검색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멈추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 당국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결정이 이번에 나온 건데 이 페이스북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페이스북은 이번 결정으로 사업 축소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번에 독점 사실이 인정됐다고 하면 관련 요청에 따라서 인스타그램과 왓츠 앱을 분리 매각하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페이스북 측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정부 판단의 결점을 인정한 결정이 법원에서 나온 걸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요. 페이스북 측은 사용자들의 시간과 주목을 얻기 위해서 매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들의 훌륭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네, 페이스북 주가가 이날 크게 올랐습니다. 판결 당일 뉴욕 증권시장에서 4% 이상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시총 1조 달러를 넘긴 다섯 번째 기업이 됐는데요. 전자제품 기업 애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달러를 넘겼고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등이 앞서 시총 1조 달러를 넘긴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대형 기술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대로 좌절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페이스북의 독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한 점이 주목되는데요. 앞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와 증거를 다투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보스버그 판사는 이번에 내놓은 53쪽짜리 결정문 결론 부분에 원고 측이 소장을 다시 접수할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성전환자의 학교 화장실 사용에 관한 소송이 있었군요.
네, 성전환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28일 관련 사건을 심리하지 않겠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하금씨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원고 측인 개빈 그림 씨와 성소수자 단체들의 중대한 승리다라고 ABC 뉴스 등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소송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이 소송을 낸 그림 씨는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요.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티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지난 2014년 화장실 사용 문제 때문에 교육 당국과 충돌했습니다. 학교에서 허락을 받아서 남자 화장실을 쓰려고 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여기에 반발했는데요.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림 씨가 특별히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따로 지정했습니다. 이 문제로 이듬해부터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예, 자, 그림 씨와 교육위원회 측의 논리가 부딪히는 지점이 뭔가요?
네, 그림 씨는 이 자신이 남성의 성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남자 화장실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걸 막는 것은 성 정체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에 이 성 정체성은 이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교육위원회 측은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그림 씨가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교육위원회 측이 강조했습니다.
예. 자, 앞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었나요?
네, 작년에 제4 연방 항소법원이 그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림 씨 사례가 수정헌법 14조에 규정한 사항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시민의 권리 보장을 다룬 부분입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도 이 항소법원이 판례로 활용했습니다.
네, 자 이런 판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측이 상고해서 이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번에 입장을 바꿔서 각하 결정을 내린 판단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클레런스 토머스,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 두 명은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이 말씀드린 두 명의 대법관은 모두 보수 성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2014년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림 씨는 이미 학교를 졸업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수년 동안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그림 씨는 이제 성인이 됐는데요. 현재 신체 일부의 수술을 받았고요.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꾸는 법원 명령도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당국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의 성별도 남성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네, 뭐 더 이상 이제 학생은 아니지만 그림 씨가 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 내가 나온 출신 학교가 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는 오랜 싸움이 끝나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성전환 청소년들은 창피를 당하거나 낙인 찍히지 않고 평화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의 유력한 민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측도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연방법은 이 성전환 학생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있음을 이번에 분명히 한 것이라고 대법원 결정을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해 당국이 보고서를 내놨다고요?
네, 흔히 UFO라고 부르는 미확인 비행물체들에 관한 종합보고서가 최근 정보당국에서 나왔습니다. 미확인 공중현상 예비평가라는 제목인데요. 국가정보국장실이 취합한 내용을 서류용지 9쪽 분량으로 정리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의회에 통보한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언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보고서가 드디어 공개됐다면서 그 내용과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9쪽 분량이면 내용이 그다지 많진 않군요.
맞습니다. 그나마 첫 장은 표지고요. 끝에 있는 두 장은 용어 설명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보고서가 6쪽 분량에 불과한데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정부가 인지한 미국 내 UFO와 관련 사건들을 점검한 결과를 포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는 해군이나 공군을 비롯한 미군 관계자들이 객관적 자료로 관찰한 사건들입니다.
네. 자,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FO와 기원과 경로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제한적인 정보 탓에 미확인 공중현상의 대다수가 설명할 수 없는 채로 남겨져 있다고 보고서 본문 시작 부분에 명시됐는데요. 지금까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건을 144개로 집계하고 이것들을 다시 5개 범주로 구분했습니다.
네, 5 범주 이게 어떻게 나눈 겁니까?
네, 첫 번째는 무작위 공중 장애물입니다. 이 공군이 레이더를 사용할 때 예상치 못하게 감지망에 떠서 작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인데요. 이 새떼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날씨와 관련된 기상현상인데요. 특수한 대기 현상이 비행물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미국의 군사체계, 넷째는 외국의 군사체계인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군용 비행체나 무기 등이 UFO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기타 항목으로 놔뒀습니다.
네, 마지막 기타 항목 이건 이제 먼지 추정이 좀 불가능한 그런 것들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UFO는 이 5번째 기타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최근 관찰된 관련 현상에서 특정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걸 볼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어서 손에 꼽을 만한 몇 가지 사례에서는 진일보한 기술도 보여줬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명쾌한 설명은 없네요.
네, 주요 언론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대중의 관심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내용이 알려진 뒤에 실망감과 궁금증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게 대다수 매체의 시각인데요. 보통 UFO라고 하면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낸 미국 정부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도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평가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인지한 사건들인데도 제한적인 정보 탓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두 가지 문제점이 보고서에서 지적됐습니다. 우선 UFO 관련 사건들의 신고 내용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건데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정보와 사건 당시 정황에 따라 다양하게 추론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한마디로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뭡니까?
네, 신고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미 해군이 2019년 3월에 UFO 관련 신고 제도를 처음 마련하는 게 최초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는데요. 이듬해 11월 미 공군이 뒤따라 UFO 신고 체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군 당국이 취한 조치라서 이런 신고 경로는 군과 당국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들이 관련 사건을 접할 경우 효율적으로 통보할 기회는 여전히 막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보고서의 결론은 뭡니까?
네, 안전과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부분이 결론입니다. 미확인 공중현상은 항공안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명확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서에 명시했는데요. 특히 앞선 네 번째 항목에서 지적한 외국의 군사체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망이나 군사체계를 꿰뚫거나 회방하는 기술이 발전해 UFO 활동으로 지속할 경우 경계할 상황이 분명하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최근 진행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FOMC는 기준금리가 오는 2023년부터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 기관으로 공개시장 조작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The Federal Reserve, often referred to as the Fed, is the central bank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created the Fed in 1913 to help promote a safe and...
공개시장 조작이란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해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미국 연준은 세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개시장 조작과 할인율 그리고 지급준비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할인율과 지급준비는 연준 이사회 책임이며 공개시장 조작은 FOMC 담당입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화폐 공급을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FOMC는 연준 내 핵심 정책 결정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FOMC는 증권을 직접 매입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뉴욕 연준은행 거래부서에 공개시장 조작에 관한 지시를 내립니다.
In a brief statement explaining its decision, the FOMC said overall economic activity is expanding, but uncertainty about inflation remains. The Fed has been cutting interest rates since September.
FOMC는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연준이사 7명과 뉴욕 연준은행 총재는 고정성원입니다. 나머지 네 자리는 다른 연준은행 총재 11명이 돌아가면서 맡습니다. FOMC 성원 12명 가운데 투표권은 연준이사와 뉴욕 연준은행 총재에게만 주어집니다. 뉴욕 연준은행 총재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세계금융 중심지가 뉴욕이며 실제로 공개시장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뉴욕 연준은행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FOMC에는 연준은행에서 고정성원인 뉴욕 연준은행 총재 외에 리치먼드,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시카고 연준은행 총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And as the Fed concluded its two-day policy meeting, it also ended its massive bond buying program, which economists say has provided consumers and businesses with cheap
capital. FOMC는 1년에 8번 모입니다. FOMC는 이 회의에서 적절한 통화 정책과 경제 금융 환경을 검토하며 장기적 물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합니다. 회의 의사록은 정책 결정 3주 뒤에 공개됩니다. FOMC는 또 1년에 4번 이른바 경제 전망 요약을 발표합니다. 국제금융시장은 FOMC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회의 전후 위원들이 내놓는 보도자료나 연설문, 그리고 기타 공개 행사에도 주목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가 연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미국 FOMC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2부 윌리엄 하워드 타프트 대통령 시대.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는 전직 미국 대통령인 루스벨트를 대규모 독일군 열병식에 초대했습니다.
독일의 군사력을 점검하는 자리에 독일의 황제와 나란히 자리한 첫 번째 민간인이 됐습니다. 독일 황제 비렐름 2세가 미국의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얼마나 중요한 손님으로 대접했는지 알 수 있는 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죠.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비렐름 2세 황제가 사진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악수할 때 우리는 세상을 뒤흔든다 라고 말이죠.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정치에서 물러나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지만 유럽의 통치자들에게는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중요한 인물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노르웨이와 벨기에,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왕과 왕비들을 만났고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왕위를 승계하게 될 왕세자들과 만났습니다. 영국에 머무를 때는 미국의 공식적인 대표 자격으로 영국왕 에드워드 7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여행을 다니는 동안 유럽 여러 나라의 왕족들을 만났고 필요할 때는 미국을 대표해서 공식적인 일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방문해 유럽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만났는데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 같은 세계 여러 대학에서 연설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여행 중에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신문이나 편지로 미국의 정치 소식을 접하고 있었고 이런 소식들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공화당을 이끌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화당은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화당은 두 경쟁 세력으로 분열됐습니다. 공화당 내 두 경쟁 세력 가운데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의원들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을 지지했고 진보주의 성향의 의원들은 테프트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대통령을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이 짧은 시간 동안 테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주의 의원들과 거의 완전히 결별하고 돌아섰습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공화당이 이제는 보수파, 진보파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를 하게 됐습니다. 사사건건 서로 삐거덕거리면서 그야말로 분열이 일어난 거죠. 이 분열은 공화당 내 진보주의자들이 테프트 대통령이 가졌던 기대가 꺾이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 의원들은 활동하는 힘이나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테프트 대통령이 루스벨트 전 대통령처럼 할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이 두 대통령이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은 빗나갔고 불과 1년 정도 만에 분열의 골은 더 크고 깊어졌습니다. 결국 문제는 공화당 내 진보주의자들은 사회 발전에 대한 꿈으로 국민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원했는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그런 기대에 딱 맞는 인물이었고 테프트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대통령은 크게 보고 천천히 움직이는 지도자였습니다. 전직 판사였던 테프트 대통령은 빠른 결정을 내리길 거부했고 감정보다는 오직 사실에 의존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시작했던 개혁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테프트 대통령이 사용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개혁 정책을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귀국하기 바로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답답한 심정을 편지에 담아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자신이 다른 대통령들보다 운이 없는 것 같고 다른 대통령들보다 훨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못했다고도 적었는데요. 편지를 보내고 몇 주 뒤에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돌아왔고 뉴욕에서 대대적인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오랜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펼쳐진 환영식에서 연설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역할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바라는 수준 높은 희망에 도달하려면 이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테프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연설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만큼 마음은 열어두겠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백악관 초청은 거절했지만 테프트 대통령을 반대하는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대통령과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다시 만난 건 시간이 좀 지나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대통령의 여름 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에게 결국 기분 좋은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자기 대통령 후계자로 밀어줄 만큼 친한 관계였지만 다시 만난 두 친구 사이에는 이제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The Waitress, 웨이트리스 함께 보시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예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파이를 굽는 재주를 가진 제나. 하지만 그녀는 직접 파이 굽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작은 마을의 한 식당에서 waitress,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것도 친구들이 있어 나름 행복하지만 화를 잘 내는 그녀의 남편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데요. 제나가 이제는 친해진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train wreck 들어볼게요.
You should open your own pie shop.
Yeah, somewhere where they could really use a little pie shop, like Europe or New Jersey.
How you doing today, Joe?
Same as yesterday, Jenna. How are you?
Same train wreck.
How's the bad husband?
Excuse me, I feel like I'm going to be sick.
How are you? Same train wreck. 오늘의 표현입니다. Train wreck. Train, 기차, 열차. Wreck, 망가뜨리다 혹은 심하게 망가진 것, 부서진 것. 그래서 train wreck 하면 An accident involving a train, 열차 사고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또한 이 표현에는 엉망진창이 된, 만신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rain wreck also means a disaster or mess. 그래서 영화 장면에서 제나가 자신을 가리키며 same train wreck이라고 한 것은 언제나 그렇듯 엉망이죠, 만신창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죠. When he goes out for a drink with his friends, he becomes a train wreck. 그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나가면 He becomes a train wreck. 완전 만신창이가 되더라. The project has turned into a complete train wreck. 그 프로젝트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던 그녀는 이 소식이 전혀 반갑지 않은데요. 하지만 자신을 돌봐주던 의사와 점차 가까워지며 자신이 몰랐던 삶의 즐거움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제나. 오늘의 표현, train wreck, same train wreck. 한 번 더 들어볼게요.
You should open your own pie shop.
Yeah, somewhere where they could really use a little pie shop, like Europe or New Jersey.
How you doing today, Joe?
Same as yesterday, Jenna. How are you?
Same train wreck.
How's the bad husband?
Excuse me, I feel like I'm going to be sick.
Train wreck, train wreck.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